오늘도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건데요. 이제 인물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길에 먼저 걸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길의 어떤 모델 아니면, 길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또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많이 방황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들고 올바른 방향을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일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방황을 할수 있으면 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중하게도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 인물씩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제 열두 사도들 중에 꽤나 유명한 분들은 웬만큼 다 다룬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도마, 이제 빌립, 이렇게 웬만큼 좀 다룬 것 같아요. 누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런 기대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지난주에 마태까지 다뤘으니까요, 수요일 날. 7명을 지금 다룬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보니까,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슷한 뭔가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제 유사한 사람들끼리 뭔가 이제 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묶어놨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18절.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늙에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이제 궁금증을 이제 이쯤에서 좀 풀고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빌립과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바돌로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빌립과 바돌로매가 붙어 있고요. 마가복음 3장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좀 되는데요. 6장 14절 정도에 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매가 항상 짝입니다. 근데 바돌로매가 누구죠? 혹시 사복음서에서 바돌로매의 기억이 혹시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바돌로매가 뭐 했다, 뭐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바돌로매에게 있었던 뭐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나열한 인물 말고는 다른 데서 바돌로매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바돌로매가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신약 성경 이름 자체가 이렇게 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소경 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 디메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 이렇게 많이 방해했던 인물 중에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바 돌로매, 바 예수, 바 디모데. 그러니까 바 돌로매, 돌로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존이 있고요. 존 플러스 존의 아들 선 이래가지고 존슨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칭호를 딴 거죠. 그게 바돌로매라는 이름 말고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이 제자는 활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누가복음까지는 바돌로매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엔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빌립과 아주 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입니다. 45절, 1장 45절부터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자 눈치 채셨겠지만 이 나다네엘이 바돌로매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매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실상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부르신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실상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에는 나다나엘이 들어가지 않고 나다나엘 대신에 빌립과 항상 짝으로 바돌로매라고 한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바돌로매는 나다나엘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항상 제자 이름이 둘이 짝이 됐던 것과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이 나다나엘의 어떤 사건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는 5명의 사도들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5명의 사도들의 부르심이 다 나오는데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다나엘만의 사도가 아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거든요. 틀림없이 나다나엘도 사도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누구냐? 바돌로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돌로매의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돌로매, 즉 나다나엘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신이라니 빌립이 워낙 뜨거운 마음으로 바로 가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야 예수님이 메시아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하는 자나 그다음에 이 말을 듣는 자가 사실은 굉장히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성경에 좀 능통했다고 하는 그런 배경이 깔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배경이 많아요.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 자체가 굉장히 침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복하기 쉬운 위치인 것 같아요. 고지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 어떤 위치적인, 지정학적 위치 입장이 침략하기에 좋은 아주 공격 루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방인들이 자주 침입을 와서 그 유대인들의 여자들하고 어떤 이렇게 관계를 통해가지고 혼혈이 많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이방인들이 침입할 때마다 항상 그곳을 들어왔으니까요. 우리나라 침입할 때마다 저 부산이나 이런 데를 막 들어와 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나사렛이고 또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도가 높아요. 해발이 높아요. 달동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 보통 사람들보다 좀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이 얘기했을 때 이미 기본적으로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은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침입해가지고 순수 혈통이 조금씩 혼합됐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와 그리고 지금 너무 가난하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여기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틀림없이 메시아가 오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인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도 있고 그다음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현실적인 배경도 있는 얘기 가운데 하는 얘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 이르되 변론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 메시지였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따라가죠. 이렇게 이 친구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뭐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따라가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짜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다. 참으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육신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갔는데 말도 섞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놀랐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바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데 그말 듣자마자 바로 나다나엘이 거꾸로 됐을까? 그렇죠? 아니 누구든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네가 뭐 집이 있을 때 내가 봤다 뭐 이런 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네가 뭐 보니까 택시 타고 가대 뭐 이랬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거죠. 사실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다 자라면 굉장히 좀 크다고 얘기합니다. 한 7m 정도까지 자란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사막 기후지 않습니까? 오랜 역사 동안에 큰 나무가 그늘을 가려주다 보니까 거기 나무 밑에서 쉬는 일들이 많았고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은 그 조용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영성 훈련 내지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답니다. 예, 이게 이제 나다네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꽤나 경건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토론하고 이런 일들을 했대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한걸 얘기할 때에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먼저는 이 사람이 참 간사함이 없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사람이 따로 시간 내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있겠냐 말이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 잤겠습니까?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했겠습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거 들었다는 거죠. 그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하나님께만 아뢰던 그 비밀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누구도 모르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나다나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익숙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보고 당신 메시아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유일한 첫 번째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이게 큰 충격인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면전에서 그렇게 대놓고 고백하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나다나엘이 처음입니다. 물론 안드레나 빌립이 전도한 것을 봤을 때이 사람들도 그리스도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했겠죠. 그죠?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한테도 그렇게 전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다는 얘기는 빌립이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론 안드레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면해서 그분에게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메시아의 이미지가 뭐냐면 왕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다윗을 이을 왕으로, 다윗을 능가할 왕으로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한 것은 메시아의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면전에서 사실 사복음서에서도 지금 부름을 받자마자 제자로 선택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인물은 사실 나다나엘이 처음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빠른 고백은 나다나엘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또좀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첫 예언이 이 예언이에요. 제일 첫 예언이 이 예언이면서 제일 첫 예언이 성천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계된 예언을 하십니다. 제일 처음으로 주님이 예언한 것을 들은 인물이 누구냐? 나다네. 그리고 그래놓고 보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훑어봤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 아버지가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수 없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은 기물을 두고 봤을 때. 그럼 이 사람 또한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계시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누구보다도 나다나엘에게 부르자마자 그것도 짧은 대화 나누자마자 바로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에게 엄청난 예언을 그 누구한테도 말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나다나엘에게는 걸맞습니다.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제일 처음으로 제대로 했던 인물이 나다나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첫 예언 그것도 성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첫 예언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인물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들려주신 인물이 나다나엘입니다. 이야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도대체 나다나엘이 어떤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힌트가 이런 겁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가 없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봤다. 이게 나다나엘이 이 나다나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정말로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의 우선이었던 사람이고 주를 위해서 쓰임 받고자 갈망했던 준비된 자라고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딱 이렇게 부딪히자마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고백을 잘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보여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예수님의 칭찬과 계시하셨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계시하셨다는 건데 아버지의 계시와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첫 예언까지를 쏟아부어 주신 인물이 나다나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만큼 준비된 인물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됩니까?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준비, 자기 인생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던 인물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의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별로 칭찬을 안 하십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의 그 사건 말고 혹시 제자들 중에 누가 칭찬받은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별로 없어요, 의외로. 예수님이 칭찬이 굉장히 짰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칭찬이 좀 차요, 보니까. 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칭찬에서는 점수를 별로 안 줘요. 그리고, 야단은 또 엄청 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들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야단을 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 희한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칭찬한 인물, 나다나엘입니다. 야,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조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쩌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냐? 그게 아니죠.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삶을 그대로 살다 보니까 간사가 없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아주 간절한 관계고,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지금 나다나엘의 모습입니다.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자마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이게 바로 이제 불이 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의 현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을까 싶은 분들 많이 만나죠. 우리 특별히 중남미 같은 경우에 레니 목사님이 그러했고, 콜롬비아 벨무데스 목사님 또한 그러했고, 지금 아놀드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실 저는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잡혀갔던 사람이잖아요. 같이 봤잖아요. 앞에 별두개단 사람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당신, 위험하다. 지금 정부가 당신 주목하고 있다. 사실은 살해협박과 다름이 없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저하고 관계를 이렇게 떼라고 저 보는 앞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수 없다. 이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준비된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고, 평상시에도 주를 위해서 간절함이 있는 인물이 이 복음이 부딪히다 보니까 타협이 없는 거예요, 타협. 우리 레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벨무데스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아시아권에서 인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비 목사님 볼때 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 전에 다리 부러져가지고요. 못 움직일 때가 있었잖아요. 사역을 한참 펼쳐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그러는 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걸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비 목사님이 계속 문을 여시잖아요. 인도에 벌써 몇 가지 언어의 문을 계속 여십니다. 인도에 지금 뭐 5가지, 6가지 언어의 모임을 계속 만드세요, 라비 목사님. 마음의 열정이 타가지고 이 복음으로 인도 살려야 되겠다. 우리가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주를 위해서 인생을 어떻게 드릴까? 어떤 방향에 내 인생을 드릴까? 이런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서론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막 뻗어나가는 거죠. 그새 저 캐나다의 루이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마라나타 마케팅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남은 생에 정말로 이렇게 세계복음하고 싶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중심을 다해서 헌신한 거죠. 거기에 저 멕시코의 디아나 이런 분들이 자기 사제를 틀어서 넣고, 루이스 목사님도 사제를 틀어서 넣고, 마이크 목사님도 헌신하고, 이래가지고, 막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뭔가 시작할 단계까지 온 거죠. 그 브리핑을 쭉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이 마라나타 마케팅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전체 수입 중에 40%는 무조건 공식적으로 한국에 보낸다. 당세복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처음부터 취지요.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잠못 자면서 일을 하는데, 그냥 설렁설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원래 셰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우푸드로 유명해가지고, 암 걸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식당에 많이 찾아왔어요. 음식으로 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게 신분이 그네 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고 세 군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할수 있는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설렁설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슴에 뭐가 들어갔냐면 우리들의 세계복음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공해봤고 나름 가질 거 가져봤는데 자기 인생에 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늘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메시지가 들리니까 이게 그냥 인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멕시코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를 살려야 되겠다고 아예 이민해가지고 멕시코 제가 가봤을 때 집이 너무 좋았어요. 왜 이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집 있잖아요. 집인데 안에 조그만 정원이 뚫린 정원이 있어요. 이해하실라나? 집인데 요렇게 뚫려있는데 가운데 뚫린 척 우리 로망이잖아. 고기 구워 먹고 할수 있는 그런 아예 뚫려있는 그러니까 집도 너무 이쁘고 좋았어요. 그런 집을 다 팔고 캐나다 가서 단칸방에 살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이분들이 현실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너무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전부터 정말 열렬하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준비하고 준비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으니까 이미 자세는 준비되어 있고 마음은 준비되어 있고 중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올바른 내용, 올바른 방향 들어가는 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나다나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제일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있었던 고백이면 이 부름받자마자 하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사도라고 임명을 받기 전부터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말을 빨리 했다 늦게 했다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시의 차원이에요. 그 말은 아버지께서 일찍부터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계시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자마자 칭찬하셨어요. 아니, 제가 볼때 손꼽습니다. 제자들이 칭찬받는 제자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니네하고 함께 있어야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예단만 치셨지, 칭찬 별로 안 하셨어요. 근데 부르자마자 칭찬하시고, 아버지도 계시하시고, 거기다가 바로 부르자마자 엄청난 예언까지. 예수님의 예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그런 예언까지 쏟아주신 인물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왜 이럴까? 이 사람 도대체 뭔데?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열망에 메시아의 대망에 아예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었구나, 원래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가치 가지고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할 만큼 간사가 없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정도는 너무 귀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매시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니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엎드려 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배운 사람들도 많고 많습니다.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지금 저같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목회자가 참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는가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데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도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저 혼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가도 괜찮고 저기 가도 괜찮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다 이해를 해주고요. 세계복음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귀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어떻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생각이 정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미지들이. 제가 지금도 간절하게 그 30년 전에 폭탄 맞고 군대에서 혼자서 근무할 때마다 조용히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던 그거. 예. 남들이 다 잠자러 갔을 때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한 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 뭐, 그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돈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그때 정말로 복음 전하고 전 세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막 열망이 일어났었거든요. 저 대학 사회가 하면서 대학 막 뛰어다닐 때 뭔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어려움만 있었죠. 근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부분들. 지쳐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부분들. 많이 억울한 누명 가운데, 저 옥상 가운데 올라가서 저 혼자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런 이미지가, 그런 기억들이 싹싹 지나갑니다. 싹싹 지나가면서 느끼죠.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보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중심을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알고 계시구나. 생각이 막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심으로 나가는 거, 그거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바돌로매의 나다나엘을 아버지께서는 아셨고,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좀 따로따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시하셨고, 아들은 칭찬하신 거고, 예언까지 들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계시하셔서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아, 나다네일을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다. 오늘 이 나다네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화과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시작을 정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탕자였지 않습니까? 탕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돌아와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고백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떨어뜨리셨다. 나는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인생이 점점 바뀌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휩쓸려 간다고. 사야 가는데 휩쓸려 가고 휩쓸려 가면서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그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가 내 중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그이 바돌로매 나다나엘의 사역이 성경에 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제 그 성화 같은 데 보면요. 이 사도들의 성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성화가 가끔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칼 들고 있는 사람이 피부를 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에는 이팔 전체가 피부로 벗겨져 있고 또 어떤 장면에는 어떤 사람이 온 사람의 피부를 싹다 벗겨가지고 껍질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성화가 있어요. 요 사람이 누구냐? 요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피부 껍질이 다 벗겨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형으로 죽게 됩니다. 사역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하게 됐냐면 주로 터키 지역 그리고 나서 이제 아르메니아 그리고 인도까지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게 들려지고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에서 한 10년, 6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그 왕을 돕고 왕에게도 복음 전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왕을 이은 그다음 왕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왕이 이제 그전 왕하고 이렇게 친한 이 바돌로매를 아예 참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정말 최고의 형을 내는 거죠. 사람 껍질을 다 벗겨가서 그런데도 아직 안 죽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 잘림을 받고 피부까지 다 벗겨지는 그런 일을 당한 인물이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역을 했던 인물이 나다나엘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이고 과연 그 마음에 간사가 없어요.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중심으로 주님을 섬겼고 정말 이분이 진실로 그리스도가 맞고 이분만이 하나님이 맞구나. 이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구나라고 충신을 받은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나타나는 어떤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역을 안한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신실하게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그 중심 그대로 하나님을 보고 계속 사역을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참 귀하구나. 알려지지 않지만 예,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드렸던 인물이 나다나엘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었고 준비된 자였다. 메시아를 정말 대망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모했던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에게 계시를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이분에게 칭찬하셨고, 그리고 첫 예언을 이렇게 허락하실 만큼 축복하셨고, 그 사실을 확인한 바돌로매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천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원래 처음처럼 주님을 늘 섬겼던 그 중심으로 이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진리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데 이란이며 터키며 그다음 인도며 아르메니아며 이런 뭐 광범위한 곳까지 가서 사역을 하다가 끝내 보통 사람들은 한두 가지 뭐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건데 이분은 몇 가지 뭐 참혹한 중에도 참혹한 그런 형을 받다가 결국 순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귀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지 않는가?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인물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같이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그다음에 어떤 신앙 사이에 타협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어떤 모습에 대한 어떤 그 합리화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원죄 아니면 본성의 어떤 모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일은 하고,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부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개인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끼리끼리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가장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나다나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복음 허락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고는 드러난 사건이 아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이 외경에 보면 바돌로매의 복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예. 그 바돌로매 복음서가 이제 정경으로는 인정받지 않았는데 보니까 좀 내용이 복음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돌로매가 예수님에게 6가지 정도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6가지 질문.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답을 넣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름 그 질문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 섬기고 싶어서 그래 했다는 얘기거든요. 참으로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중에 여덟 번째 인물로 예, 바돌로매, 즉 나다나엘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었습니다.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시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중심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꼭좀 붙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실하게, 신실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실하게 주와 동행하고 그다음에 주의 뜻을 이루는 혹여 그 누구보다도 참혹한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해도 끝까지 그 신실함을 지켜냈던 인물이 나다나엘인데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어 이름 없는 분들은 나다나엘로 예,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나다나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미 아셨고 그래서 그 중심대로 살았던 삶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가 없다고 칭찬할 만큼 그렇게 준비된 심령이었고 드디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아,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전 열방에 전해야 되겠구나라고는 하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살았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그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쫓는, 혹여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내는 이 시대의 나다나엘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